네, 오늘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적지 않은 분량을 읽긴 했지만 오늘 이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은 13장 전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신지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았습니다만 제자들은 우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정체성, 민족적인 정체성,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여겼던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을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종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언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해 왔고, 그래가지고 아주 새로운 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아마 상황을 보시면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건물, 그 성전의 아주 멋진 모습에 좀 매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로컬 사람들은 땅을 보고 걷는데 관광객들은 위를 보고 걷죠. 건물들을 보고 다니니까 이렇게 정말 건물의 멋있는 것들을 보고 계속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 아, 저 사람은 관광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죠. 제자들 대부분이 예루살렘 출신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제 지방 사람,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감안해 볼때 성전을 보고 놀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시 성전이라는 게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규모면으로나 의미상으로나 가장 최고의 건물임이 틀림이 없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몇 번의 크고 작은 무너짐 또 재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당시 이제 예수님 때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기간이 총 80여 년에 걸리거든요. 주전 2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60년 정도에 끝나니까 한 80년 정도 걸려서 확장을 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공사 프로젝트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그 솔로몬 시대, 그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던 제1성전, 최초 성전보다 최소 두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성전으로 지금 확장 공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 당시의 시절은 이제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그리고 이탈리아 지방에서 주로 건물을 쓸때 그리스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주로 썼던 돌은 대리석이죠, 대리석. 돌들 중에는 조금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조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 돌들. 그래서 성전을 만들 때도 그런 어떤 수입 그리고 어떤 뭐 좋은 건물이니까 좋은 돌을 써야겠다. 대리석들이 많이 쓰이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지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칼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이죠. 이큰 건물들을 네가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 제자들이 나만 따르고 나만 봐야 되는데 저 성전 보고 감탄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질투심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싸워왔던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기득권을 가진 그 유대인들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뭐 어떤 정치적인 암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심플하게 그 순간에 진리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네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종교적으로 가장 정점에 있으면서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다 여겨지는 그 건물, 하나님께서 계시다 여겨지는 그 건물, 솔로몬이 기도를 했듯이 우리 민족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기도했던 그 건물. 세상에 어떠한 악이 판치더라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었던 그 건물. 그리고 이 성전을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온힘 다해서 정말 멋있게 다시 완성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가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겨졌던 그 건물, 그 건물이 무너지리라. 하나님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정말 자유롭게 교통은 하겠지만, 시작은 위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이 출발은 위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특히, 심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피조물들이 믿든 믿지 않든,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갖든지 아니면 굉장히 오만하게 무시를 하고 있든지 우리가 잘못된 바벨탑을 쌓고 있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랑할 만큼 하나님께 자랑할 만큼 멋진 성전을 짓고 있든지 오늘 말씀은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우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요. 자, 구약 때부터 수많은 계시, 수많은 이적,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제자들은 이 말씀의 진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라 하시면 긴 거고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요? 진짜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고 제자들 뭐라고 질문합니까? 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러니까 진짜예요? 이런 반문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질문을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지금 질문을 시작하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믿어집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판이 이루어질 거 믿습니다. 근데 1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번, 그리고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이두 가지 질문. 예수님, 어느 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왜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종말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고 있어서, 종말에 대해서 흥미로워서, 종말에 대해서 뭔가 뭐 연구, 뭔가 뭐 페이퍼를 쓰고 있어서, 아니면 뭐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의 감정 상태를 고려할 때이 때와 징조를 묻는 이 질문 뒤에 있는 그 비하인드에 있는 진짜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때와 징조를 묻는다면 그 속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때와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자들의 어떤 때와 징조에 대한 질문 뒤에 있는 진짜 질문은 심판이 올때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때와 징조를 묻는 질문으로 구체화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그 심판을 제가 믿어지는데요. 제가 그때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심판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때가 가까이 오는 징조를 제가 못 보고 놓쳐버려서 심판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분석해보면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그두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징조에 대한 대답이세요. 징조에 대한 대답.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28절 이하의 말씀은 때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그 본질을 꿰뚫으시고, 그리고 어떤 어리석은 우둔한 질문을 해도 그 본질적인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속마음 하나 모르실까요? 지금 때와 징조를 물어보고 있지만, 혹시 내가 그때를 못 알아차려서 심판을 당할까봐 벌벌 떠는 그 제자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근데 23장 전체를 얼핏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한 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징조에 대해서만, 딱 때에 대해서만 그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해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진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분은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도 메시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진짜 질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왜안 하시냐? 예수님에 있어서 제자들의 구원 여부는요,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흔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있어서 이 제자들의 구원 여부는 그들이 그때에 어떻게 행동하냐,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지혜롭게 피하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그 제자들의 구원 여부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극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환난과 재난과 견디기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너희가 아주 이런 실제적인 고난과 핍박을 겪을지라도 너희의 구원 여부는 나에겐 이미 끝난 질문이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와 이 제자들을 위하여 곧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세번 부인하는 베드로, 오늘 표현에 빌려서 얘기를 해보면 베드로는 미혹된 거거든요. 베드로 미혹된 거거든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미혹된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제 관계로 볼때 베드로가 배신한 거잖아요. 용서하기 어려운 그 베드로조차도 다시 부르셔서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는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하리라. 베드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열한 제자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 그대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정말 말 그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실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이 재난에 대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부가적인 질문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수님 편에서는요. 예수님의 때와 징조를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고 흔들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액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예수 믿으면 걱정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 믿으면 걱정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 노래 아세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즉,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은요,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최후 발악의 강도가 아주 극에 달한다 하더라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말씀인 거죠.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길을 불 하나 없이 가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린 애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가는 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뭐가 있다. 예수님께서 등불로 미리 밝혀주셔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은 성도에게 좌절과 무서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최후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종말적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종말적 믿음. 종말적인 믿음이 생기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말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경악할 만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궁극적인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종말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래로부터 현재로 임하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재수가 좋으면 살겠지가 아니라 종말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실함을 내가 믿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현재를 끌어온다고요. 이게 미혹인지,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미혹인지, 이게 선한 일인지, 견뎌야 되는 건지, 피해야 되는 건지, 종말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끝 되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예수님,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고 계세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최소한 그분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그리고 사랑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혹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것 아닙니까? 오늘 남은 시간에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 그리고 사랑의 경고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볼 텐데요. 때와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한 대답은 제자들의 그 두려움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고백하듯 정말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사탄이 아무리 최후 발악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증명했다. 그러니 사탄이 끝까지 너희를 흔들고 미혹하더라도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견디라. 견디라.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견디라. 그리고 14절. 지혜롭게 도망하라. 피할 수 있어. 피해라. 견디라, 피하라. 이두 가지. 이두 가지 경고가 일종의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너희는 견딜 수 있고 너희는 피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 포함된 권면입니다. 견디라. 언제 견뎌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 견뎌야 할까요? 사탄의 공격이 참 다양한데요. 미혹이라는 단어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미혹이라는 단어 속이다, 타락하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미혹이라는 이 작전 아래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 형태가 있습니다. 6절. 많은 사람이 나인 척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척할 것이다. 구원자인 척할 것이다. 나의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수 있는 척할 것이다. 중요한 비즈니스를 결정하거나 또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아, 이게 내 인생을 구원해 주겠지. 이거 내가 붙잡으면 내가 살겠지. 요거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지. 요거 내가 반드시 사야만 하지. 그걸 누가 어떻게 자신하죠? 그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지 정말 생명의 길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죠? 많은 사람이 구원자인 척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나의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수 있는 척할 것이다.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며칠 전에도 지금 그 모스크바에서 테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지? 정말 무섭다. 살기 무섭다. 진짜 말세인가? 끊임없이 놀람과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소식들.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 기근. 정말 전쟁의 소식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면서. 핵무기는 어떻게 감축하자라는 그런 합의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시되어지고 있고.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공포, 환경운동가들이 많이 경고하고 있는, 이 정도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경고가, 그런 공포, 굉장히 공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예들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내가 흔들리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재난이 문제가 아니라 미혹이 문제다. 마지막 때까지 너희를 구원하는 거너 끝까지 믿어. 끝까지 믿어. 사실은 재난이 문제가 아니라 미혹이 문제야. 가장 큰 미혹은 예수님을 포기하는 건데요.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을 흔들려고 여러 가지 너희들을 핍박할 것인데, 모든 인류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완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하게 경배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많은 이들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때 핍박을 가할 것이다. 그것을 흔들려고 애를 쓸 것이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나의 사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리리라. 12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12절. 가족. 본성적으로 가족은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지는 관계잖아요. 본성적으로 가장 믿어야 할 가족의 기본 관계조차도 파괴될 정도의 대혼란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라. 혼자 견디라고는 안 했습니다. 혼자 알아서 힘내가지고 견디라고는 안 하시고, 11절 보시면 사실 약속이 주어져 있죠. 그런 핍박과 고난과 재난이 있을 때에 너희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끝까지 견디라. 사실은 견디라라는 명령적보다는 견딜 수 있다라는 하나님 편에 확실히죠. 제가 믿는 건요, 제가 믿는 건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 나갈 때, 일단 우리 모두에게, 아, 이걸 내가 어떻게 견뎌? 이걸 내가 어떻게 견디지?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 또한 생각지 않은 미혹에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의지보다도 예수님의 약속이 무조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미혹, 재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열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런 소문과 소식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막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견뎌야 할 타이밍이 되면, 내가 믿음과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믿는 것.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 모두 막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다 각오할 필요는 없어요. 또는 지금 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경각심에 대해서도 다 버리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믿어지며, 또한 그러나 그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견디게 할 것이다, 피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지금 믿는 것. 전 이걸 종말적인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께서 견디게 할 것을, 그때 견디게 하실 것을 지금 믿는 것. 견디는 걸 포기하는 건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으면 견디는 게 당연합니다. 믿음은 견디게 만들고, 견디는 게곧 믿음이에요. 성령을 줄 테니 견뎌라.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견디라. 한 가지 더. 피해라.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피해라. 아니, 무조건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생각보다 더 유연하시고 자유로운 분이시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신데, 견뎌야 할 때도 있지만 피해야 할 때도 있다. 지금 재난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14절 이하에 보면은 앞선 재난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여요. 그리고 강도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 그런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할 때, 표면적으로는 정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그곳에 서게 될 때에, 그때 너희는 피하라. 사실 11절 이하의 내용들이 주의 자녀들이 핍박을 당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주의 자녀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모욕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가증한 상황이 시작된 건데요. 그때는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내 자녀들을 건든, 내 자녀들을 미혹하는, 내 자녀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진노 또한 하늘로부터 새어 나올 것이니 그때는 피하라. 혹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거예요. 아니, 막말로 내가 피하다가 재수 없게 죽을 수도 있지 않나? 내가 피하다가 잘못 피해서 발을 헛디뎌서 사고로 정말 잘못해서 나도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비유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퍼부으실 때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10가지 재앙의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애굽을 말 그대로 파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은 세밀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구별하고 그때에는 피하라. 그리고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죠. 종말의 때, 환난과 재앙, 괜찮아. 견뎌. 괜찮아. 피할 수 있어. 오직 너희는 성령을 의지하라. 견디라, 피하라. 이 13장에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주 오래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살기가 두려울 거예요. 아침을 보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점점 나약해지는, 그리고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우리에게 좌절과 허무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직한 우리의 실존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심의 소식, 평안의 소식,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약속의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미혹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지금은 내가 예! 라고 담대하게 대답할지 못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나에게 피하게 하실, 견디게 하실 그 성령님을 지금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미혹이 있다 해도, 가증한 미혹이 있을 때는 여러분 지혜롭게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꼭 절기상 고난 주간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미혹의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사실은 미혹의 시간들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주님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귀한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한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